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십시다.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의 29절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참 부러움과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러움과 감동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셔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의 1절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성을 엎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썩은 거예요. 죄로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이제야 엎어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소합니까? 이거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죄악에 쩌들어서 완전히 죄에 찌든 삶을 살고 그 땅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그 엄청난 아픔의 구절이죠. 우리 인간들이 때로 AI 때문에 가금류를 땅에 묻을 때에도 그 살아있는 동물을 엎을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아픔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했는데 딱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롯을 구원해낸 통로로 도구로 삼으셨다.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생각하사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목하여 보셨다. 그 땅을 엎으실 때에 딱 한 인물이 떠올라니까 하나님 마음이 위로가 되신 것 같다. 참 감동 아닙니까? 뒤집어 보면 또 부러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구나.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거 좋습니까? 싫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좋던데요. 아, 사람이 칭찬을 하고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죠? 사람이 조금 뒤에서 헐뜯고 그러면 인간인지라 싫던데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이거 하나로 끝인 것 같아요. 이거 하나로. 이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죠. 사람의 눈에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눈에 좋게 하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아브라함은 아시니까 그렇지 나는 김씨고 조씨고 박씨고 나는 이대로 살래요. 아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의 모독죄에 걸립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아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는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도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신 것인데 아휴 목사님, 그건 아브라함이 아니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다가 나에게 오니라. 이게 메시지 아니에요. 왜 아멘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 굶으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이 마음에 쏙 들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볼 보기 전에 우리 인간의 존재를 먼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초에 만들 때에 다르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죠. 자, 여러분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건 동물과 똑같이요. 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하나님과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른 땅에 딛고 섰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 어느 피조물도 하늘과 땅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만드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믿습니까? 증거구절을 대보겠어요. 여러분이 참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하라고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뭐하라? 다스리라. 우리에게 두 가지 미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우리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폭군처럼 짓밟으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것처럼 그 미션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거, 이게 바로 정복하고 다스림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여기 충만하라라는 개념은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틈이 없어서 쫙 붙어서 꽉 들어찬 상태. 이 하우링을 조금 빼주시죠. 여러분, 이것을 관계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를 얘기합시다. 관계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쫙 붙어서 꽉 찬 상태. 이러면은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틈이 벌어지고 이물질이 막히고 중간에 이상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은 틈이 벌어진 거예요. 이건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골마서 터지는 것이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민낯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럽니까? 부부 사이가 충만하지 않은 것을 사탄이 틈을 타서 성적인 유혹과 쾌락으로 넘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학기 맞아서 교수들도 긴장을 하고 정치가들도 연예인들도 종교인들도 다 긴장을 하죠. 왜요? 관계가 충만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저 어렸을 적에 그 시골에 살았는데 논두렁에 가면은 겉에는 이렇게 아주 맑은데 말입니다.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휘저으면은 금방 뭐가 돼요? 흙탕물이 되는 것처럼 저 밑에 죄악이 꽉 차있는 우리 사회를 봅니다. 막대기 하나를 흙 읽었는데 미투, 미쓰리, 미포, 미파이브, 미식스 막 탓하는 거예요. 부탁을 할게요. 성도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한다고요? 쫙 붙어서 꽉 차도록 부부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해요. 왜 이렇게 아멘의 힘이 없으세요?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꽉 차셔야 돼요. 이게 관계적인 충만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기도문. 처음에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거기까지. 주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어떻게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해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을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제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기도문을 영어로 표현하면 A prayer of commitment 이렇게 합니다. 이 commitment라는 단어는 위임, 위탁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위임하여 우리에게 주는 위임의 기도라. 예수님이 그 위임을 다 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여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옵소서 하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까? 아니죠. 수동적으로 주여 거룩한 성령이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료하시고 거의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이 세상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는 거, 믿음의 움직임, 활동, 순종,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3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 그랄 골짜기에 우물을 파놨더니 아니 이런 조폭 같은 녀석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이에요.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싸우기 싫어서 옮기고 뭐한 겁니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했습니까? 부엘사바에까지 갔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그곳을 이스라엘의 남방 경계 땅으로 주는 축복을 경험한 이삭처럼 말이에요. 믿음 뭐라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충만이 돼요.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치와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오는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롯이라는 인물은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의 위치와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 제 눈에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상태를 롯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한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주시죠. 자, 여기에 노아라는 인물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어떻게 해요?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노아라는 인물은 방주만을 짓고 끝낸 인생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를 전파하였다. 이런 것이죠. 방주를 짓고 잠깐 도구를 내려놓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가슴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여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곰 있으면 심판하실 것이니 모든 죄악에서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삼으며 살아갑시다 하고 전파를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고 이렇게 순종하여 살다가 하늘과 땅을 잇는 자기 식구들을 보존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살아갔다. 노아의 인생인데요. 그런데 그에 대비하여 롯의 일생을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화면을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의인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을 보면 전혀 믿음의 순종과 반응이 없어요. 8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의인이 그들 중에 뭐 했다고요? 거하여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끝.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의 악함과 그 땅의 죄악을 보고 듣고 앉아서 상황이만 하고 한탄만 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몸부림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그 땅에 거하여 삶으로 서서히 양심이 무너지고 이제 그 사회에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묻어사는 존재로 전락한 롯을 발견합니다. 제가 2주 전부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개구리가 말입니다. 아주 기분 좋게 죽이는 방법. 개구리를 처음에 잡아다가요. 냄비에다가 놓고 아주 따뜻하게 하면 이것이 연못인가 생각을 하고 유유자적이 헤엄을 치다가 점점 펄펄 끓는 물에 나중에 죽는 걸 몰라요. 마치 이런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큰 냄비 속에 롯이 거하여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고 한탄만 하고 있다가 본인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한 강사분의 메시지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문둥병이란 건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하여 악이면 빨리 뛰쳐나오고 절제하고 절단하고 거부해야 하는데 감각이 사라지니까 함께 거하고 보고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심령이 상한 채로 끝나버리는 문둥병이 걸린 거 아닌가?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참 회개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에 가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때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아이들을 모으더니 야, 우리 집에 가훈이다 하더니 저 오른쪽 태극기 옆에다가 가훈을 붙여놓으셨어요. 딱 세 글자입니다. 정직, 정직, 정직. 그것을 보고 자라난 저는 굉장히 싫었어요, 그게. 어렸을 때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돼. 막 찔리는 거야, 그게. 근데 여러분, 집안의 가훈이 걸어 놓는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집에 가훈을 왜 해놓는 것입니까? 앞선 세대들이, 부모들이 내가 저것대로 살아내면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서 살아낼 것을 그렇게 믿고 가훈을 해놓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동감을 해주세요. 이제 롯의 이 창세기를 쭉 읽다가 롯이라는 집안의 가훈과 같은 것이 있음을 제가 발견을 하는데요. 창세기 19장 3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쫓겨나서 30절 보고 계세요?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31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이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그리하여 탄생한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악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의 가훈이 뭐 같아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롯이 그런 삶을 산 거죠. 세상의 법대로 산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승부를 거지 못하고 세상의 도리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를 따라 이런 해괴망측한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런 망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시다가 끝내시렵니까? 세상의 도리를 따라 끝내시겠어요? 질문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잇는 아브라함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하늘과 땅을 잇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18장에서 19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을 대비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구절이 지나가는 나그네와 천사를 대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1절로 넘어가시게 되면 지금 롯이 어디에 앉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롯이 지금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성문에 앉아있다. 이것을 많은 주석가에 보면 거기는 재판장들이 앉을 자리다. 유력자가 앉을 자리에 롯이 지금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1절을 보니까 소돔 땅에 이르렀는데 3절로 넘어가니까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뭐를 구워서 접대했다고요?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을 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세요.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호산나. 성문에 앉은 롯, 유력자로 많은 사람들이 유력자로 기억했던 이 한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여기 무교병을 구워서 드렸다. 제가 볼 때는 유월절 만찬 때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드렸던 것처럼 보여요. 굉장히 인색한 롯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아, 목사님 뭐 그 정도 가지고. 여러분 또 다른 질문 하나 해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했습니까? 예, 여러분 속에 아 소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성적인 타락이죠. 영어 단어의 소돔이,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 이 소돔에서 영어가 탄생될 즈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 때문에 동성애 원을 갖고 있는 소돔이가 소돔의 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대다수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각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화면을 보십시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다. 여러분 이해할 만하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그 땅이 물이 풍족함으로 잘 사는 땅이므로 아무 생각 없이 소돔 땅으로 선택해서 가서 풍족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죠.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기 때문에 도대체가 사랑을 찾을 수 없는 거리, 도대체가 용서가 없는 거리, 궁휼함이 없는 세상, 철저히 이기적인 세상, 그 가운데 젖어 살았던 롯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할 때 여러분 이거 문화가 좀 다릅니다만은 무교봉을 구워드렸다. 이것은 굉장히 인색한 것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이 천사 나그네를 대접한 메시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 보시면 대비되면서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보십시다. 1절 여러분이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이 1절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 그리고 낯이 뜨거웠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운 곳, 장막을 쳤다고 하니까 도심지가 아니고 저기 먼 광야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돼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숨차 죽겠어. 여러분 감동이 없습니까? 7절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하고. 8절 아브라함이 엄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때 당시 문화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객들이 많아서 이렇게 환대를 하고 접대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교훈과 같은 교육 철학이 뭐였냐면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네 것은 네 것. 자, 선입니까 악입니까? 다른 말로 네피림이 지냈던 노아 홍수 이전의 삶들은 폭력으로 이런 것이죠.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 제가 다른 말을 했어요.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이죠. 자, 다시 한번 소돔 땅에. 소돔 땅의 교육 철학이 미드라시 보면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야. 악입니까? 선입니까? 악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의 히브리서 13장에도 이 부지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을 들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창세기 히브리서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어떻게?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3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여. 뭐하라는 겁니까? 환대하고 대접하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거저 받았으니 뭐하라? 거저 죽어라. 제가 택시 운전사 기사분에게 일전에 한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십니다. 한참 들으시더니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이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랑과 용서와 베품과 배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들이 이 세상에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소돔과 고모라의 문제 아닙니까? 일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련회를 하면서 참 의미 있고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전교인 수련회 한번 하면은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얼마나 할 게 참 모여서 사랑을 나눌 게 많은데 이런 거 한번 했어요. 바보들의 축제다 이래가지고 저녁날에 자 오늘 밥을 먹을 때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절대로 네가 네 입으로 밥을 먹어서는 안 돼. 조건은 밥을 퍼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주거라. 알았지? 정 걸리는 애들은 팔에다가 기부스를 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수련회를 했는데요. 그날 밤에 이 한 시간의 메시지보다도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왜일까요?
남에게 먹여주면서 막 조금 흘리긴 했지만 뭐 코로 들어가는지 막 웃느라고 서로 기뻐가지고 막 먹여주고 막 밥 먹는데 그렇게 천국이 없어, 천국이 없어요. 오늘 저기 점심 드실 때 바보들처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배려하고 환대하고 거저주었으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모습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1년 얘기도 안 해. 1년 얘기도 안 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속해 있는 부서와 가정과 이 모든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바보처럼. 제가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일전에 법륜 스님이 동영상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동영상 중에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 스님이 다 이제 마치고 질문 시간이 있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 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극락왕생을 빌면서 절을 많이 하고 공양미도 많이 드리고 그래서 정성 다 했는데 제 엄마가 극락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졌습니까? 그랬더니 법륜 스님이 그 동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하라고.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 자매가 따라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 이 자매가 따라하지 못하고 스님, 아니 이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이러는데 자매, 어머니가 천국 같다고 믿고 싶어? 지옥 같다고 믿고 싶어? 천국이요. 그래, 그렇게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해서 강연을 마쳤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스님조차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정말 믿으세요?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소돔 땅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는 장면이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과 살펴볼게요. 성경을 보시든지 화면을 보시든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천사들로 하여금 소돔 땅을 엎으시려고 보내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22절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는데 아브라함은 뭐 했다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었다. 뭐 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잠깐만요. 저 땅을 저렇게 멸망하시면 안 되지요. 저 땅에 수백 사람이, 수만 사람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 있는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항변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저 성을 살려주십시오. 뭘 기대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래, 아브라함아, 내가 가만히 수를 세보니까 꽤 있네. 내가 잠깐 보려하마. 이런 것을 기대했을 텐데, 야,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50명만 있더라도 내가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찾아볼 수가 없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 잠깐만요. 45명은 어떻습니까? 못 찾겠다. 40명은? 못 찾겠다. 30명? 못 찾겠어. 20명? 하나님, 10명은 못 찾겠다. 이 기도의 과정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마음을 느낀 것 같아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저 땅을 사랑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내가 택한 백성을 향하여 롯을 파견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있기로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셨는데 그 땅이 악으로 꽉 차있음을 아브라함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도 발견합니다. 창세기 18장 33절 말씀 보면은 이런 표현이 마무리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뭐했다고요? 돌아갔다. 여기 돌아갔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슈브라고 한다는데 영어로 하면 turning back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시 돌이켰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왜입니까? 자기보다도 하나님이 더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이제 악이 관용하여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섰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그 땅의 악함을 발견하고 이제 중보자로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면을 보십시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 다음 말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는 하나님이시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땅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 이대로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반석교회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이 가정이 이대로 30년, 40년, 50년 흘러가면 믿음의 믿음으로 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곳곳에서 교회를 걱정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틈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정말 괜찮습니까? 하나님 누굴 찾으십니까? 주님, 잠깐만요. 손을 들고 아버지요 우리 가정을 치료하옵소서. 그 한 사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심을 믿습니까? 아버지요 우리 교회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이 땅이 수많은 선교사들의 피눈물 어린 이 땅을 여호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막아서서 아버지여 이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두 손 들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슴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2장에 예 아브라함아 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예 아버지 주님은 선하십니다. 자기의 가장 아끼는 독자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 서서 이 땅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